사도행전 23번째 마세도니안 비전. 한국말로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것들이 거진 사실은 이 자전 방향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복음하고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그러니까 다 동양에서 이집트 문명, 동양에서 발달을 했는데, 근데 다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흘러들어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토인비 박사는 문명과 복음은 함께 서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서진 현상이라는 건 웨스턴 무브먼트입니다. 다 서쪽으로 간다 그럽니다. 복음과 문명이 같이. 이 문명의 발달과 복음,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같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3장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다가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복음은 서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소아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많은 교회가 설립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확산하려는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복음은 계속 서진을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미개하던 유럽이 깨어나서 기독교 문명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미개했던 섬나라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을 위해서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전해지는데 2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복음은 다시 서진을 해서 태평양을 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한반도에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36년 동안 받았고 6.25 전쟁이라고 늘 겪은 아쉬운 나라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복음을 전해받은 지 100년 만에 한국은 한국 첨단 제품이 온 세계 넘치는 아주 그런 나라가 됩니다. 서진을 계속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잠자는 사자 중국이 끼어나서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젠 중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중국에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션 칸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사람들 이제 또 복음을 다시 서진을 해서 중동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출발진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구의 기후가 점점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요. 숫자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이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언된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복음이 만일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흘러갔다면 유럽보다 중국, 한국, 일본 등이 먼저 선진화되었을 것이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오늘은 복음이 서쪽으로 흐르는 경위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세우신 아주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6절을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것을 응원하는데 지난 여행에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이제 다시 동반하고 하는 문제를 갖고 두 분이 크게 싸워서 이 선교팀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동반해서 사이프러스섬으로 가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더베로 가는데 더베는 일체의 영의 반환점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의견 불일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마가는 바울도 인정하는 믿음의 제자를 선정해서 또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관으로 같이 로마에 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장 1절에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라고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하는데 지금의 터키 중간 동쪽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더베하고 루스드라입니다.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서신을 해서 더베로 직접 갔습니다. 지금 루스드라는 1차 선교 당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그 대소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질투로 버진 죽다가 살아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디모데 1.5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배경과 또 헬라 문명이라는 그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알면은 그걸 유대인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 헬라인들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면은 그를 헬라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은 한국인과 다른 민족 간의 혼혈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주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벤이 유대인과 공연한 마찰이나 갈등을 피하라고 한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그의 소신을 높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유랑은 루스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루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여왕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1차 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에베소로 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터키 남서쪽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소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근거지로 마음에 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에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이랑은 할 수 없이 서진을 계속하다가 소아시아가 거의 끝이 나는 그 무시아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원래의 계획대로 에베소는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큰 도시 소아시아의 동북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비드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길이 두 번쯤 막히고 있어요. 비드니아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을 만든 그 니케아 같은 큰 도시가 있고 유대인들 역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바울이랑의 선교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길이 다시 막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는 이건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에 순종할 때는 성령은 사람의 계획과 잘못과 실수를 고쳐주십니다.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게 참 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하려는데 길이 막히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귀 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건 아주 흔히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의 여행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계속하려고 서남쪽, 에베소, 또 동북쪽, 비드니아 쪽을 시도하지만은 모두 막힌 것을 발견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열려있는 길은 남쪽이 막히고, 북쪽이 막히고,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디 열려있습니까? 서쪽. 네, 서쪽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6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게 되었습니다. 서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드로아는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고대 트로이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트로이성, 호모에. 에게 해안에 위치한 그 아시아의 끝입니다, 이게, 그죠? 그 시저는 그것을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한 정도로 요충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유혹까지 보게 된 것일까요? 지금 자기도 모르지만 끌려왔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우리 다 하나님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럴 때 다른 길이 열려있는지를 확인하고 꼭 열려있습니다. 열린 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맞는 길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길도 막히면은 또 다른 길을 찾아보는데, 모든 길이 막혀 있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거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어떤 때는 기도응답이 상당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괜히 딴 데로 가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고 몸만 다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바알스본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쫓아오고, 이제 이스라엘은 도가내든지 갈 데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대답은 똑같습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때가 되면요, 여자들은 처음에 팔팔 뜁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 큰일 났나, 나는 어쩌면 좋아.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서는 뭐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도가내던 쥐들한테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모세의 말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딱 손을 들고 홍해를 갈릅니다. 네,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환상, 비전입니다. 다음 선교지가 어딘지를 묻는 기도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대한 응답일 것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새로운 사역지가 어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환상은 원어로 브라마. 여러분, 환상과 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꿈은 잘 때 꾸는 겁니다. 꿈은 절대 깨었을 때 꾸질 않아요. 깨었을 때 꿈꾼 사람 있어요? 내가 데이드림이라고 그러죠. 꿈깨라고 그랬다. 네. 꿈은 잘 때 꾸는 겁니다. 근데 환상,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슨 깨었을 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더 리얼합니다. 9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감히 하지도 못했을 것은 샘족이 살고 있는 아시아와는 달리 유럽은 야베세아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바울이 보게 된 환상을 마세도니안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자기 민족들, 그러니까 샘족입니다. 샘족 중심에서 벗어나서 야벳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관문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후에 바울에게 보다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바울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런 하나님 하신 일은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많은 고민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을 하죠. 여러분 이 고민은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들어가는 직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공일까? 뭐 항상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항상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드로아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 가고 아시아도 가는 배들을 탈 수 있는 해상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금 이 사람들을 길 다 막으시고 서쪽으로 몰아와서 결국은 서쪽에 있는 항구에다가 딱 내려놓는데 뭐겠습니까? 배 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랑은 우리는 소아시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다 이제 복음화 한 다음에 성령 생각은 달라요. 이제 소아시아는 그만해도 돼. 그러니까 유럽이 급해. 유럽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바울은 네, 하나님의 생각을 확신하고 그들의 생각을 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생각이나 꿈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걸 주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세요. 근데 어떤 것으로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건 물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플러스를 더해줍니다. 이제 바울한테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계속되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라는 위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 기록이 3인칭에서 대의에서 위라는 일인칭 복수로 바뀌는데 바울이랑은 또 다른 동역자를 맡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기록하는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한테 이제 얼마나 동역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디모데, 실라, 또 이제 누가까지 생깁니다. 네, 하나님이 절대 그냥 시키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일을 할지 항상 도와주는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성경을 같이 하면서 몸이 연약한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때는 상당히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자상하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을 건너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유럽 선교는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의 계획대로 선교가 진행되었다면 복음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을지도 몰라요. 동양 쪽, 중국, 한국, 일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양이 먼저 선진화가 됐을 건데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노아스 코브넌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야벳은 유럽이나 주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럽에 복음을 주시고 기독교 문명을 주시고 창대케 하니까 유럽이 문명이 먼저 발달합니다.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은 셈의 후손인 예수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기독교가 먼저 됩, 기독화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수가 되어서는 다른 대륙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초 작업하셨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국은 BC 330년부터 BC 63년까지인데, 네. 우리 그리스 제국을 통일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은 BC 63에서 AD 476년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가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주 이 넓은 지역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한나라로 통일하니까 국경이 없어집니다. 국경이 없으니까 출입 비자가 필요 없어져요. 자유롭게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이웨이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까지 있어요. 그 다음 또 로마 시민이야. 맘 먹고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닦아놓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다니면서 그걸 했겠습니까? 참, 네, 성경도 그리스어, 히라바로 기록을 하고 기독교가 온 세계로 쉽게 퍼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신 기초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 아주 치밀한 계획이 상당히 놀랍다고 느껴집니다. 만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만일 복음이 동쪽으로 전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이락을 만나고 그 다음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만날 것인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빌론 종교의 근원지입니다. 또 이란 사람들은 인도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 힌두교를 만들고 또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불교는 동남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기독교보다 500년 전에 불교는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500년이 먼저 가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요. 용 그림 빼고는 그림이 없어요. 전부 다 용이에요, 용. 여러분,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세력권 안에 있는 게 지금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악의 세력이 동양을 이미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론 못하신 일이 없겠지만은 이것을 기독교로 복음화시킨다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동쪽으로 전진해야지 이제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까지 가는데 아마 큰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는 복음은 동쪽으로 갈 게 아니라 서쪽으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가 되지만은 그래도 로마 교회는 바벨론 종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 마리아 숭배 사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바벨론 종교에서 풍습을 우상들을 다 받아줍니다. 이 캐더릭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게 이런 이제 우상들을 받아주다 보니까 기독교에 우상이 침투하게 되고 또 혼합주의로 점점 흐르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종교개혁의 추측자들이 누굽니까? 네, 이 중에 한 부류가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우를 타고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고 미국이 백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지 아십니까? 서쪽으로 계속 선진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 환상 마세도니안 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바울이 본 환상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길다 막으시고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항구 도시에 이제 배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딱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바울한테 환상을 꿈도 아니야 이거는 환상으로 봐주세요 이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혹시 레졸루션 세우신 거 있습니까? 레졸루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비전 보이는 거 있어요? 비전 안 보여요? 꿈꾸셨어요 혹시? 돼지 꿈꾸는 거 말고 새로운 목사니까 새롭게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2016년 마세도니안 비전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 세상교회가 여러분 우리 세상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이게 방학되면 다 사람들 없어지고 집으로 가고 말이죠. 여기는 완전히 미셔널 처치예요. 네, 사람들이 왔다가 훈련받고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장차 차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못 받아서 그렇지. 이제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창세기 처음부터 그래요. 부르심을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 하란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네, 이래요. 이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린 길로 따라갈 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또 그 네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거 확실하다는 것을 컨펌해 주십니다. 딴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막으시고 제대로 가는 것 같으면 컨펌해 주십니다. 잘 가라고 형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꿈이나 소원이나 비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한 걸음씩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막고 또 막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네. 아니 왜 그러실까요? 어린아이한테 모든 거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록 우리가 다 설명해 주고 이게 큰 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도 애기가 그것을 이해할 안목도 없고 따라갈 능력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강제로 안 끌고 가세요. 우리가 한 걸음씩 기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때 그때마다 꿈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비전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겁냅니다. 뭐 큰일 당할 것 같아서, 나 있는 재산 다 버릴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따라가도록 인도하시지,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는 소원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뛰어요. 우리가 평생을 이루고 싶은 소원도 있어요. 또 새해에는 꼭 이루고 싶은 또 작은 소원도 있어요. 네, 운동 좀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나의 소원이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일치하는 때가 이게 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거나 꿈을 통하거나 상황을 통해서 그 길을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른 소원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과 내가 항상 같이 한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소원은 내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겠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르니. 예, 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소원이면 그 다음에 다른 드림이, 다른 비전이, 다른 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맞아 떨어져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를 점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또 그러다가 꼭 필요한 때 주시는 마세도니안 비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세상교회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세상교회 형제 자매에게도 그들에게 있는 그들만의 마세도니안 비전을 주실 줄을 믿고 저희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